우리가 지난 4월에 부활절과 또 우리 세례식과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하여서 한두 주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요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부를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서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세상의 이익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카 롯과의 갈등이 있을 때에 기꺼이 양보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길을 함부로 침입하는 이 동방의 왕들과 전쟁을 해서 자기의 조카를 구해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용맹을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는 백세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가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는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약속의 자녀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렇게 많은 그의 신앙의 위대한 행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위들은 우리의 삶에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직업, 가족을 다 버리고 저기 먼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본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 태도를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아브라함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부분적으로밖에는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속으로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야 할 올바른 믿음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에는 성경도 있고 또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교리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고 또 교회에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을 배워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적인 생활로 끝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왜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많은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조금밖에 알지 못하였고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도 그는 희미하게밖에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를 그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단지 마음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어떤 것이 하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올바른 신앙의 도리인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의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해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헛된 기대와 욕망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잘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실패에 대해서 16장에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아직도 한 명의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아내 사라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부부가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이고 그 자식을 통하여서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시긴 이루실 텐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면 뭔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생각하시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고 사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그 몸종 하가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이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뜻을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했는데 아브라함도 자신의 그 육신적인 한계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서 첩을 두고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회방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부족함을 나타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부족함은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고 진실하게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편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첩을 두고 자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몸이 죽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창세기 16장에서는 바로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데 실패했지만 그러나 뒤에 가면 아브라함은 이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너의 아들 백세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텐데 지금은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그가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 사례 외에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아내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사람만이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함께 해야 할 동반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삶의 원리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돕는 배필로 서로를 맺어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돕는 배필이란 말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매우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항상 남편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항상 아내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을 이기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사람으로 남편과 아내를 짝 키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하여 아,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너무 부족하다. 나를 잘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서로를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부부가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고 하나 될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주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도 두 부부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그런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 결과 그의 삶에 나타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러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몇 년의 간격이 있는가 하면 13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16장 16절 말씀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86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난 다음에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에 그 나이는 어떤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어떤 그 나라 그 사람의 정보,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86세와 99세 사이에 이 13년의 간격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고 계신 기간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첩을 취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스마엘도 그 집에서 자라고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침묵의 시간이었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나 용기를 북돋아 주시거나 그들에게 지시해 주시지 않는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과 단절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더 핑크는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는 항상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발견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기간은 하늘의 침묵의 시간이며 영적인 볼모의 시간이며 배신과 불신앙과 관계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이 13년이나 더 길어졌다고, 그들의 불신앙의 생각이 고쳐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간은 아브라함 편에서도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도 이 시간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섭리의 도구인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도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하나님의 계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고 순종하는데 그 마음과 삶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13년이 더 걸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준비되기까지 13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런 곤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자신의 계획을 더 이상 진행시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늦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듬고 느리게 성장하고 좀처럼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 완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뻣뻣한 목이 구부러지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올 수 있기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기간이 우리에게만 고통스러운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진실하게 올바르게 믿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약속의 실현을 보기까지 13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갱신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이 말씀은 2절부터 8절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전해 주신 모든 그 언약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갱신하여 주시는 말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아브라함이 그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몸에서 날 그 자식이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의 몸에서 즉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완전하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이전에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였지만 너는 이제 나를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샤다이라는 뜻은 권능이 있는 자, 강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충만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이제는 아이를 낳기에는 죽은 몸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능히 임신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고백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높임을 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의 한자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담겨져 있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신 것은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과 장래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간사한 야곱이 속이는 자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야곱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야곱의 이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인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작은 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사울, 그는 인간적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이 바울로 작은 자로 바뀝니다. 그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특별한 약속이 그를 통하여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왕들과 민족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금 갱신하여 받고 있는데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약을 그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약속하신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시되 내게서 민족들이 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의 민족은 유대인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단순히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 유대인의 의미를 넘어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이 세상의 열방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구원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지금아브라함에게약속해주시고있는것입니다10편87편6절은이렇게말합니다여호와께서민족들을등록하실때에는그수를세시며이사람이거기서났다하리로다여기에서는이10편87편에서는바벨론과여러민족들이하나님을부르게될것이라는것을이야기해주고있습니다여러분우리는아브라함에게주어진이약속이얼마나위대한약속인지를생각해야합니다이것은단순히아브라함혼자만을위한것이아니라그의육신적인자녀만을위한것이아니라아브라함의자손으로오실예수그리스도안에서이루어실약속을하나님께서그에게보여주신것입니다여러분그러면우리는이아브라함의약속의말씀을읽을때에단순히육신적인아브라함의자손을염두에두고읽어서는안되고어떻게이말씀들이성취될것인지를곰곰이생각한다면우리는반드시아브라함의자손이단지이삭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갈라디아서3장16절에서말하는것처럼그아브라함과그자손에게말씀하신것인데여럿을가리켜그자손들이라하지아니하시고오직하나를가리켜내자손이라하셨으니곧그리스도라라고사도바울이이하나님이아브라함에게주신언약을해석하고있는데여러분그리스도안에서모든사람이하나님의자녀가되는축복을얻을것이라는것을아브라함과의언약속에서하나님이분명하게해주셨다는것을우리는발견할수있습니다여러분그런데27장1절말씀에는하나님께서이렇게전능하신하나님으로서아브라함에게믿음을북돋아주시고또그를통하여하나님께서행하실이약속의성취를말씀해주셨을뿐만아니라아브라함에게하나님이요구하시는것이나타나있습니다17장1절하반절이렇게말합니다너는내앞에서행하여완전하라라는말씀을하나님께서그에게명령하시고있습니다하나님께서왜아브라함에게이런말씀을하십니까너는내앞에서행하여완전하라라고하나님이명령하고있습니다여러분이말씀의의미를우리는어떻게이해해야됩니까너는이제부터는절대로죄를지어서는안되고완전한사람이되어야한다는것을요구하고있습니까그것은불가능한것입니다육신의몸을입고있는사람이어떻게죄를하나도짓지않을수있겠습니까이후로도아브라함은여러번실수를합니다그렇다면하나님께서이말씀에서아브라함에게요구하고있는것이무엇입니까너는내앞에서행하여완전하라라고말씀해주시는이말씀의의미가무엇입니까하나님은아브라함을자기의구원사역을이루실이계시의도구로부르셨고아브라함을통해서하나님께서자신의놀라운일을이루어셔야하는데그가이언약의수단으로부름받았기때문에아브라함을연약한그대로사용하지않고그가하나님의계시의도구로서합당해야한다는것을요구하시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하나님께서너는내앞에서행하여완전하라하시는이말씀의의미는너는절대로죄를짓지말라는의미가아니라하나님의언약백성으로서그가걸어야할믿음의온전함과진실함을하나님이요구하고계시다는것입니다아브라함이하나님의거룩한계시를성취하는도구로서하나님의영광을위해서쓰임받기위해서는이전처럼그가자기마음대로생각하고판단하고행하는것이아니라하나님앞에서모든것을행해야하고하나님의온전한뜻이무엇인지를생각하고깨닫고묻고행해야한다는것입니다하나님께서는아브라함이이전에는그가하나님의약속을믿으면서도회의속에서자기의뜻대로행한그런때가있었는데이제는그렇게하지말아야한다는것입니다하나님의백성으로서하나님을절대적으로신뢰하고하나님을절대적으로믿어야하고 더 이상 인간적인 수단을 도모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흠도 없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완전히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걸어가는 매 발걸음 발걸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그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경건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러하다면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행복해하는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점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약해질 것 같고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을 것 같고 전도도 안 될 것 같다 할지라도 그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교회를 깨우시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받으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다가 안되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이 바로 우상 숭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진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야 되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 누구를 찾아가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내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시기까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내가 주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아, 시간이 나는데 난 오늘 주일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뜻 스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올바로 수행하는 방법인지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묻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게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일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실수 없이 오류가 없이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왜 나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나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은 그들이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